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활발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게 하고 윤택해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영혼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주께 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과 정서와 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복음의 도리를 올바라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활발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강해 나가다 보면 세부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전체 흐름을 놓쳐버려서 때로 산속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 위치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분을 살피면서도 전체를 살피는 자세와 태도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용사가 머리 앞쪽이나 위쪽이나 옆쪽이나 또 뒤쪽을 깎을 때 항상 전체를 고려해서 깎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본문을 좀 짧게 살펴보지만 이 짧게 살펴보는 이 본문이 전체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전도 초청주일 행사를 가진 관계로 로마서 강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9장 전체 흐름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 부탁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 다섯에게 가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바울은 부자처럼 지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아주신 복음을 배척했고 그리하여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는지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주제를 계속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교회 누가 속하는가,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이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일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선택 자체가 곧 개별적인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와 바로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반면에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하는 이 잠언 말씀의 실제적인 예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예로 들었지요. 토기장이가 흙을 부드럽게 반죽해서 어떤 때는 좋은 그릇, 어떤 때는 천한데 쓰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귀하게, 어떤 사람은 천하게,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들어와서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보편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혈통으로 묶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는 이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예증하기 위해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했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자리에서도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패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을 마치 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뽑혀서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로 볼 때는 이스라엘 역사가 징계와 심판의 역사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진행의 궁극적 목표는 구원이지 심판과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징계와 심판은 오히려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구약의 예언서,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계획하신 바요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타락 후 구원은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니에요. 그리하여 많은 우리 개혁자들이 타락 전 선택설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타락 후 선택설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은 시간적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차이를 말씀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히려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쭉 증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논의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는 또 다른 면을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지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대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 그리스 신화를 보면 미네르바라고 하는 여신상 정반대쪽에서 만나게 된 두 여행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미네르바가 얼마나 멋진 금방패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미네르바가 갖고 있는 금방패, 그 방패가 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방패는 금이 아니고 동으로 이루어진 방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금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무슨 소리냐고 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말다툼이 싸움이 되어서 서로 칼을 겨누어서 동시에 두 사람을 찌르게 되었어요. 동시에 한 사람을 찔러도 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면서 위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방패가 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보니까 한쪽 면이 금으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다른 한쪽 면이 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한계가 뭐죠? 두 면을 다 보지 못하고 한쪽 면만 본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많이 강조하지요. 그래야 인간의 책임을 강과합니다. 또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인간의 책임을 많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9장 초반부부터 오늘 본문까지 본문 앞절까지 살펴봤던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인간의 책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유대인 다수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오히려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이상한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알 수 없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아는 바를 가지고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30절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의를 따른다라는 이 표현은 잠언 15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 15장 9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생활 양식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인으로 비유되는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과 선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이 그거지요? 말세 징조가 뭐냐? 돈, 쾌락,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서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따른다라는 이 말은 경주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는 거죠. 수영 선수나 혹은 달리기 선수가 목표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도덕윤리적으로 상당히 수준높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형이상학적인 높은 가치를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나라의 이민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무슨 콩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번 클라이번? 예, 그 콩쿨에서 입상을 했지요. 반 클라이번이죠. 반 클라이번 콩쿨. 근데 제가 그 이민찬이 연주하는 것들도 듣고, 그 다음에 인터뷰 기사도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 손민수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손민수 교수의 연주도 보고 그분의 인터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들어보면, 또 때로 FM 클래식에서 실제 상황 연주, 실황을 연주하면서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음악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아, 정말 깊어요. 이 이민찬이라는 분도, 이 피아니스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커리어에 0.01도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피아노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 피아노만 치는 게 내 목표다. 근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내가 그냥 여기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민찬의 스승 손민수 교수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고통과 아름다움은 하나라고 말했어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분투해야 되는지. 그분의 그 오른 손목이 으스러졌다 그래요. 인대 수술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노력들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뭐 비단 음악뿐이겠습니까? 미술이나 철학이나 다른 학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도덕윤리적으로 매우 탁월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반 은총 영역 가운데 있는 고상한 멋과 가치를 추구하는데 자신의 온 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 바울이 앞서 말했던 원리에 의하면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관점을 달리해서 이방인들이 그 일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이 은혜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강조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하여서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참 이슬 안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이방인들만 믿음의 의를 가졌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다가 유대인들은 이 의에 이르지 못했고 어떻게 하다가 이방인들은 이 의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방인들은 믿음의 의로 의에 이르게 된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라는 이 말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율법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추월하지 못했다, 앞지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 의의를 얻었는데 의의 법을 쫓아갔던 이 이스라엘은 그들이 목표하고 추구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식의 문제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성취 방식, 즉 믿음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9장 초반부에서 자기 동족들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의,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은 반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의를 얻은 반면 유대인들은 의를 따랐지만 율법을 따랐지만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율법을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원어로 암송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을 거의 줄줄 다 외우는 유대 랍비들이 있고요. 구약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만사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지, 무엇이 참으로 거룩한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신회라고 부를 만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열심에 고취되어 있었고 이 열심에 관한 한 어느 민족도 따라올 민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추구했던 그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눈물겹도록 수고했지만 우리가 바라올 때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노력을 했지만 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7장에서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요 참으로 흠모함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말았는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 준수는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 율법 준수로 나타납니다. 결국 문제가 뭐냐? 그대 율법을 지켰다는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죠.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목표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에 이르려고 보려고 했던 그 목표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식이 문제였던 것이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 준수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참으로 각인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으로서 율법을 지켜행하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실제 있어서 겉으로는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패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에 이르려 보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믿음의 방식으로만 의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죠. 결국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수가 뭔가? 값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차버리고 여전히 어줍잖은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해보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선은 나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아무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나아가 율법은 우리를 믿음을 갖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의 실수가 뭐냐? 그들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진정한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 약속의 우선인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 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울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32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마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그런 뜻입니다. 마치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는 아니지만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손이라도 내밀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주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에 대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도덕법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죠. 할례도 행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율법을 주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로 믿음을 갖도록 해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율법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부름이 인격화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인격화된 형태가 누구냐? 형태란 말이 좀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목표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잖아요. 인간이 내세울 만한 그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거부했는가? 종교적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그들은 종교적이었습니다. 너무 종교적이다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만으로 그들은 구원의 문제를 끝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숟가락이라도 하나 올려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들이 은혜로 값없이 얻는 구원의 도리에서 벗어났고 결국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 보려다가 실패하였고 결국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걸림돌이라고 그래요. 스칸달론, 스캔들이라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보시면 좋은 건물들에 보면 머리돌 혹은 주춧돌이 있죠. 본래 주춧돌은 기초가 되는 일부에 튀어나온 한 부분을 주춧돌로 삼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 건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머리돌 이렇게 앞에 딱 둬서 뭐 몇 년 몇 월에 준공했다 이 내용을 적어놨죠. 그래서 대개 이 주춧돌을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갖다 놓는데 만약에 건물을 짓기 전에 주춧돌을 갖다 놓았다면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다가 걸려 넘어지겠죠. 건물도 세워놓지도 않았는데 그 돌을 세워놓으면. 바울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돌에 우리의 삶의 근거와 기초가 되는 그 돌에 예수께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을 기반으로 삼아야 되는데 기반으로 삼지 않고 믿음으로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성경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런 말씀이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8장 문맥에서 이 말씀은 언약 백성인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언약을 맺고 세상을 자기 안전보장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한자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들을 여러분이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언약 백성인 신자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언약을 맺고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본래 이사야서에서는 그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심리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은 심판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로부터 변호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사야 8장 14절의 내용을 또 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8장 14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 말씀은 반항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들 앞에 거치거나 걸려 넘어질 돌을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28장 16절 그 다음에 8장 14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은 이 말씀에 나타난 이 돌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의 상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에서 16절에서 뭐라고 지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상징이었던 이 돌이 심판의 상징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장 4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재상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6절 이하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건축자는 건축 전문가죠. 건축자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 전문가들을 가리키는 비유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버린 그 돌을 아무 가치 없다고, 가치 없다고, 아무 짝에도 쓸데없다고 버린 그 돌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건물을 세우는 기초돌로, 모퉁이 돌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예화도 들었잖아요. 항상 어떤 면을 봐야 된다고요? 그 반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저는 선택을 받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냐면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믿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믿지 않아 놓고 무슨 선택을 핑계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지위를 얻을 수 있다면 십자가의 도리는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헛된 죽으심이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그냥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의해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습니까? 결국 왜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말았는가? 자기 행위로 의에 이르려 보려고 했기 때문이고, 자기 행위로 의에 이르려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모욕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게 십자가의 도리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는데, 다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십자가의 도리는 그들에게 모욕적인 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복음은 거치는 돌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유가 나타나지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죠.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퉁이 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그거 믿어가지고 구원받겠나? 뭔가 고상한 어떤 철학, 개념, 뭐 이런 거를 우리에게 설명하면 나는 믿을 마음이 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으라니.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가? 이런 반응을 혹시 보이는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양자 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삶을 건축하든지 아니면 반석에 걸려서 기초돌에 걸려서 부딪혀 넘어지든지 양자 간에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장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이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는가? 왜 십자가의 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만들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대신에 행위로 말미암는 이 의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의에 이르려 보려고 애를 썼고 그 때문에 십자가의 도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9장에서 뭘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육적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는가?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의 방식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원인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뒀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무분별과 그들의 교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거 말바꾸기 아니냐, 이거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잠이 깨면 일반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하면 화장실로 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대개 소변을 봅니다. 예. 근데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소변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분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 믿음을 저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현상교회가 제대로 서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꽉 차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만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야 됩니다. 칼빈주의 오대교리 많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로드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 9장 6절부터 29절까지 30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6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은 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를 설명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그리고 30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은 왜 어떤 사람이 유기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까닭은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구원받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죠. 왜 유기됩니까? 믿지 않은 인간의 책임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서로 배치되지 않고 신비 중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존이 되는가 하면 50대 50으로 공존이 되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이에요.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는데 알지 못했던 것이 막 내 안에서 깨달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살면서 사업이 잘 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인간편에서의 책임이나 믿음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상호 관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는 교회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할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고 그분은 과연 믿는 자인가?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뭘 먼저 물어야 되는가 하면 나는 과연 믿는 자인가? 나는 과연 신자인가? 항상 내 영혼의 죄책감, 죄의식, 양심의 가책, 고통과 울음이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에게 항상 피하여 들어가는가?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가? 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건강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잡한 기계 바퀴들이 한쪽으로만 돌아가지 않고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기계들을 볼 때가 있죠.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만 공동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진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똑같이 공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 내가 과연 십자가의 도리에 걸려 넘어지는 자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도리를 내 삶의 근거와 기초로 삼고 사는 자인가? 질문하시면서 믿음의 위를 선물로 받은 신자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의가 고상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형이상학적으로 높은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는 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진척을 위해서 믿음의 의를 붙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었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의 위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복음의 도리가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도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와 근거가 되어서 경고함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위의 선집을 지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자신의 믿지 않는 책임을 탓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결코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리하여 진정한 구원에 이른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도리를 올바로 알고 복음의 도리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서 마침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